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이 말씀 하나하나들 우리가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살피고 또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서 깊이 깨닫고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에 사람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쳐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왜 인간이 자기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되면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느냐?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건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그 욕망을 허락하지를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 그걸 알게 된 순간 그러한 하나님은 밀쳐내는 것이죠. 또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들도 스스로 부정하려고 또 예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뭐 요즘 말로 서로 코드가 안 맞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서로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 일을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또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자신의 일을 정당한 것으로 그렇게 또 밀어붙이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또 우리가 성경을 퍼놓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아니한 분이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큰둥하게 되고 또 뭔가 반발을 갖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본문만 해도 그래요. 본문의 내용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어떤 우리의 그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 우리가 대한다고 해보십시다. 과연 나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모르게 몰라도 아마 시큰둥한 그런 반응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성경을 보면서 시큰둥해지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예수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등불이요 또한 하나님의 귀한 그 계시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자꾸든 시큰둥한 그런 반응이 왜 튀어나오냐는 것입니다. 그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국은 내가 원한 얘기, 내 귀가 솔깃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으로 무장이 된 내 마음이 뭔가 희망이 되고 또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적으로 뭔가 좀 시큰둥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지금 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내 보물이 아니라면은 내 마음은 예수께 가 있지를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용들이 시큰둥하다면은 그건 뭔가 모르게 이미 예수님이 내 보물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보물,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나에게 자리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하나하나 그 성경의 내용들이 내 마음에 있을 리가 만무할 것이고 내 마음에 없는 걸 내가 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큰둥한 무관심적인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내가 내 보물로 여기고 있다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또 착각해 버리는 그런 때가 많은 것이에요. 본문 내용을 다시 보세요. 이 내용, 이 본문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제사 얘기지 않습니까? 또 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풀이하면은 100번, 1000번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안 되는 것이 죄를 없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간단히 말해서 죄사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또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사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죄의 문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결되어졌다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뭔가 좀 시큰둥해지는 무관심적인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은 좀 기가 번쩍 뜨이면서 뭔가 마음이 이 성경의 말씀 안으로 확 끌려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이냐. 사실 어쩌면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또 시큰둥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내용인가는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는 좀 듣기가 싫어지고 식상하게 되고 시큰둥해졌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의 핑계란 말입니다. 자, 남자가 열렬히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지고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군대 안 가본 분들은 몰라요. 자, 전방 철책이 들어가가지고 외롭게 생활하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런 편지 봤던 게 아닙니다. 또 집에 가서 난리 났는데. 그 편지 내용을 몇 번 읽으면은 시큰둥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읽어 시큰둥해지냐가 말입니다. 100번이겠습니까? 1000번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군대에 가 있는 외로운 나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은요, 읽어도 읽어 실증이 안 납니다. 닳고 닳도록 읽습니다. 철모에다가 딱 비닐코팅 해가지고 집어 넣어놓고 훈련받다가 눈물 핑 돌면 꺼내놓고 읽어보고 내가 또 이 맛으로 살아가자 하면서 또 제대할 때까지 견디자 뭐 이렇게 또 나가고 말이죠. 그런 편지는 식상 실증 나는 게 없어요. 시큰둥해지는 게 없다. 그 말, 그게 연애 편지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성경의 내용이 뭔가 실증이 납니다. 아, 좀 시큰둥해집니다. 이러한 얘기는 뭐 내가 너무 많이 들었고 잘 알기 때문이가 아니고 내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결국에 지금 내 보물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마음이 지금 다른 데가 있다는 얘기죠. 네가 원하는 건 다른 것인데 네가 원하는 건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인데 성경을 펼쳐봐야 얘기하는 것이 제사 얘기, 뭐 제사함 얘기, 십자가 얘기 이런 건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네가 듣고 싶은 얘기가 없어요.
내게 좀 재미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실끈도해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죄가 없게 되었다는 그러한 선언보다 더 좋아하고 더 원하는 게 따로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성경을 보기 싫어하는 것도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바빠서 못 봅니다. 어려워서 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뭐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한 얘기, 내가 재미있어 한 얘기가 없다는 그게 주된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신 대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얘기만 잔뜩 늘어오는 책입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관심만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얘기만 잔뜩 있는 그런 성경지 읽기를 좋아하겠냐 그런 얘기죠. 재미없는 책이고 또 그리고 성경 이해도 되어지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기 사고방식으로 굳어있기 때문이가 참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신앙을 따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성경 읽으면서 자기 식도로 끌어다 맞추고 해석을 하다가 성경을 성경 그대로 전해버리면은 야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십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뭔가 깨닫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사고방식부터 깨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부터 깨워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죄삼, 뭐 제사 이러한 내용들이 내가 시큰둥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내가 정신 차리고 새겨드려야 될 바로 나 자신의 이익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1절 2절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러한 얘기를 참 누가 이걸 재밌다고 또 즐겁게 기쁘게 이런 얘기를 읽고 있겠냐 그 말이죠. 결국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신자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율법이나 제사, 제물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초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구세주가 누구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실 분이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제물이고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그림자에 불과한 거 그걸 보려고 하지 말고 참된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없고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그러한 경향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는 얘기죠.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나는 신앙이 없는 게 아니냐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봐버리는 그런 경향들 그게 왜 그러냐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이 이토록 율법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냐 그런 얘기죠. 그건 인간의 종교성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시장에 서서 기도하는 이것으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기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치장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란 얘기죠.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저 사람 신앙이 참 좋다. 이러한 치장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치장을 위해서 율법은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고 행함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대로 할 때는 뭔가 열심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신앙 좋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자기를 치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더 신앙이 있는 것을 높이는 것이 교회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자기 신앙을 치장하기 위해서는 율법보다 좋은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 신앙을 치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율법들을 실천하는 것을 신앙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뭘 하겠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한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만 율법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 율법을 지키지 말란 말입니까? 이런 의문을 또 가질 때도 많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은 요구를 만족시킬 수도 없음을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키라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자 당장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명 하나조차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또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내가 그것 하나는 못 지켜도 다른 건 지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어떻게 나겠습니까? 몽땅 범한 자가 된다.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를 범하면은 모두 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요, 내가 하나는 못 지켜도 딴 거 다 지킵니다. 이런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율법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줬느냐는 것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얘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러한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미운 사람이 있을 때는 죽이고 싶도록 믿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속에 살인에 대한 본성이 새파랗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곧 살인하지 말란 그런 계명이란 얘기입니다. 이미 너희들은 살인하기를 즐기하는 그런 대로 세상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봄으로써 예수인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그림자일 뿐이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온전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제사도 제물도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기능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제물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면은 한 번의 제사로 온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제물을 갖다 드릴 필요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매년 계속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서 온전히 될 수 없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물이 완전한 속죄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의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 나올 때마다 용서받아야 될 죄가 항상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한계라 그 말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손으로 갖다 바치는 제물로는 죄를 없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매년 계속 드려야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해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1년간의 죄에 대해서 속죄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그걸로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속죄를 드려가지고 죄는 해결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죄사를 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드림으로써 속죄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런데 또 다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럼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되고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제사가 반복되어야 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다고 선언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죄가 다 없어졌다 이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죄 없음으로 선언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 지으라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속죄의 그 능력,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들어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라 그런 얘기죠. 내가 회개를 해가지고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신자는 이미 예수님의 용서 안에 그 용서라고 하는 그 은총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용서와 자비와 공의를 누리는 존재로 날마다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은 자 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린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죄를 향해 달려가기를 즐기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죄 가운데 십자가 달린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단번에 죽으니 그 죽으심 때문에 죄가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있음을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 그게 달라진 것입니다.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루어진 속죄의 그 은총은 자기 죄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귀한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아는 자리, 내가 내 죄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총, 하나님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님의 그 크신 은총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일컫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에게 있어서 그 주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푸른 초장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뭐 이것저것 막 모든 걸 얻고 부족함이 없는 세상 거 부족함이 없는 그게 푸른 초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거 먹어봐야 죽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건 나를 살리는 초장이라 그 말입니다. 뭐가 초장입니까? 주님의 은총, 긍휼과 용서의 그 은총, 그것이 바로 푸른 초장이라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여러분 목자가 되셨어. 바로 그러한 주님의 은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께 계속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에게는요, 주님의 속죄 은총 그것으로만 모든 게 채워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죠.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네가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그게 남아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으로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그걸로 우리는 이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초장에 놓여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지를 못하니까 네가 이걸 안 하면 뭔가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뭔가 복에 멀어지는 것 같던 그러한 두려움을 자꾸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짐을 또 스스로 짊어지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이 보면은 시편 23편을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해요. 그건 역시 내 욕망 가운데 바라보기 때문에 푸른 초장도 나를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으로 이해를 내버리고 여호와가 내 목자라 했을 때 그 목자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를 이끌어가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 욕망의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멸망의 사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본질을 그대로 둘러쓴 채 주님이 아니면 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미래, 내 영혼의 운명 그걸 생각하면서 주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십자가 가지고 죽으신 그 주님의 그 피,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없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은총의 그 선언,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푸른 은총이다, 푸른 초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거란 얘기죠. 그리고 여호와께 우리가 소원하는 것도 항상 나의 욕심을 깨뜨리면서 주님의 은총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것으로만 족할 수 있는 그런 나로 만들어가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만 나를 끌어가 주십시오. 이러한 소원을 내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아떨어지는, 일치되는 그러한 믿음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코드가 맞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하신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도, 그분의 그 뜻, 그걸 우리가 조금이나마 눈치를 채고 좀 알아채는 게 있어야만이 좀 깨달아지고 뭔가 좀 알아가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부 앞에 뭐 또 조그만 글 적어놓은 거요. 읽어보시면은 이게 뭔 말인가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뭔가 저 코드가 맞는 분은 또 그 뜻을 좀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아 이게 이렇다 생각되는 분들은 저한테 뭐 글을 보던가 그 뜻을 의미를 한번 메일을 보내보세요. 제가 코드가 맞는 분은 제가 선물 드릴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욕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계산하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건 신앙에서 실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키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 여호와가 누구시냐?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를 않으시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완전하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기억지를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죄를 내가 기억하려고 해요. 그래, 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불교 말로 공덕을 좀 쌓아 보려고 일을 쓰더라던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볼 때는 주님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연기를 깨달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은총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덩어리인가를 발견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내 죄를 기억하면서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내 죄가 좀 감해질까? 이런 쪽으로 나아간다면은 그건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그 사람 죄를 기억하시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옛 언약의 제물, 다시 말해서 황소와 염소의 제물은 죄를 해마다 기억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이걸 가리켜서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서 그런 하나님 마음을 보지를 못하면은 우리는 결국에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것, 이걸 보지를 못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걸 달라 고집부리는 그러한 쪽으로만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날마다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이, 여러분의 그 코드가 하나님께로 좀 맞춰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은 내가 시큰둥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께 언제나 귀한,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항상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야, 이 내용이 이래서 나에게는 참으로 귀한 것이구나. 항상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향한 갈급함으로 여러분을 사로잡고 항상 말씀을 사모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그 마음도 찾아가시면서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의지한 하나님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 가시면서 주님의 그 은총 안에서, 그 푸른 초장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 은총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욕망도 다 포기되어지면서 이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된 하나님의 생각과 맞아떨어진 그러한 길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감사하는 그런 신자로 살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는 푸른 초장입니다.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총의 그 사건, 우린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그 축복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 마음껏 누리면서 신자로서의 행복한 그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